이사야서 49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 같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4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49장 1절부터 오늘 읽은 7절까지가 한 설교예요. 최소한 제가 준비했던 거는 한 설교인데 너무 길어가고 좀 나눠서 했거든요. 지난주에는 1절에서 4절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종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반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호와의 종이 배반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장 들어가면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마치 뭔가 이렇게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듯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바로 5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그 53장에서 이야기한 메시아는 누군가 하면 고난받는 종. 그러면 고난받는 종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9장에서부터 노골적으로 퍼즐 조각을 계속해서 맞춰가고 있어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퍼즐 조각을 계속해서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메시아가 배반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 종이 정말 해야 되는 것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회복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회복시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종의 사명과 회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로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종의 사명인데 그 종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여러분 보실래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앞에 영어 자막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그래서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now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원문에 가면 그냥 now가 아니라 and now예요. 그리고 이제, 자, 다시 말하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을 때는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럼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자막이 있을 거예요. 4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요 자리에서 요 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마치 불평하는 것 같다. 아 이거 뭐야 내가 이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불평하는 것 같이 느끼지만 불평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배반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거고 나에게 리워드를 주는 것, 보응을 주시는 것도 세상이 나에게 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마치 요약한 것 같고 서론처럼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5절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태어나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야곱을 돌아오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했거든요. 했는데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것,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게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면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그냥 긴가민가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도 맞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고 전체의 큰 맥락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거죠. 하나님은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인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즉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지어주셨습니다. 나를 태에서부터 지어주셨는데 내가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한 것은 누굽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여호와의 종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49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주어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서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하실 때 그 일을 행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교회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남겨두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교회 이름이 어떤지, 교단이 어떤지, 건물이 어떤지, 성가대가 몇 명인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친교합시다, 재밌게 놉시다, 밥만 맛있게 먹읍시다,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구역에 모이는 목적에는 교제가 아예 없어요. 친교가 아예 없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그 전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고요, 그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구역이 모이는 목적이에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죠.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을 여호와의 종에게 맡기셨다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맡아서 행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의 사명이지만 또한 특권이기도 해요.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privilege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것을 의무라고 사명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맞지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어요.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뭐 딱 들어맞는 예화는 아닌데 제가 며칠 전에 그 클라카우니 커미셔너를 만나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메일이 왔어요. 초대장이. 싫어합니다. 초대장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클라카우니의 커미셔너를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나고 오면 여러분들에게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날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어요. 빵꾸를 냈어요. 제가 감히 빵꾸를 냈어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저를 초대해서 뭐 라스베가스에 있는 어느 멋있는 호텔에서 식사를 한다. 너뿐만 아니라 몇 사람을 초대했다. 와라. 그러면 저 갈까요? 안 갈까요? 아파도 마스크하고 난 간다. 약 먹고라도 간다. 왜요? 대통령이 부르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가는 것은 특권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가야 하는 일이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저 반드시 가야 한다, 안 해도 된다.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특권이면서도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 맡은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야곱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부른다 그랬어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6절 말씀에 보면 그건 아주 쉬운 일이야. 왜냐하면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그들도 내게 오게끔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자막이 있듯이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너 내 종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저 야곱을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 쉬운 일이야. 근데 이방인들도 데리고 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종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대상은 유대인들이라고 안 그랬어요? 대상은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 이거 성경 퀴즈 때 나오는 건데 이거 암송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너무 유명해서 그냥 비슷하게 외우면 안 돼요.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대답이 없어서 하여튼 가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의미를 깨달았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계시도 받았지만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그는 자기가 끝까지 가야 된다. 어디 끝까지? 땅 끝까지 가야 한다 그랬어요.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에요. 사실은 땅 끝이에요. 그 땅 끝이 어딘가 하면 그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에 땅 끝은 어디였는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지중해 저 끝머리 있는 나라. 그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갈 때 배 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왜 하필이면 다시스일까? 그 다시스가 당시에 땅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도망가면 하나님이 자기 못 건드리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다시 땅 끝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 맡은 일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즉 메시아는 자기 혈통으로 가까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족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 놀라운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누군가 하면 아멘 나예요. 나 내가 최대 수혜자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저의 아버지, 어머니,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 족보를 아무리 뒤져봐도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 피에 유대인의 피가 0.001%도 없는 거예요. 하긴 또 모르죠. 그 피검사에 보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족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제가 이래봬도요 오리지널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셨어요. 데리고 오게 하셨어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서 빛 가운데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반사체가 아니라 빛이세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의 안에 있는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약속을 해요. 7절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7절과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음에 읽을 8절과 7절과 8절에 똑같이 시작하는 첫 문장이 있어요. Thus says the Lord.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늘 강조했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쩌다가 그냥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얘기를 하고 개똥 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7절과 8절에서 두 번을 그렇게 연속해서 먼저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약속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7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람에게, 여기서 사람은요 복수형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 피플이죠, 복수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누굽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가르쳐준 바로 그분이에요. 누구예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보면서 고관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경배하리니. 경배하리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억압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누가복음에서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 이 순서가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그 바로 앞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센츄리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다. 진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백부장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이 한 번만이었겠습니까? 여러 차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사형받아도 그냥 보통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나무에 매달린 자 마다 모두가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예수는 왕이라고, 예수를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만민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미 일어났잖아요. 제 아버지가 그랬고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치심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두 손 팔 다 들고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결국에는 목사님이 되신 것 아닙니까? 저도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부르셨을 때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살려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느냐고. 하나님의 건드리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개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 일이 공개적으로 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경배하고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배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감사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받고 그 영광을 또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복된 청지기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